네, 오늘 말씀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현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날로 날로 새로운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그 직장이 없어질 그와 같은 직장도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직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까? 봄과 가을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여름은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겨울은 추운 한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핵무기가 또 개발되고 각 나라에서 막 단 한 번에 그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는 이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행한, 불안한 미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도 일어나고 산불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또 세상의 기술 문명은 자꾸자꾸 발전하여서 너희들은 도저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다. 문명은 발전하는데 인간의 그 인간성은 더욱 소외되어져서 이제 기술이 인간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몰라보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불확실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망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권세자들이 핍박하고 현재나 미래나 장래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어떠한 미래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너희의 미래에 자동차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로켓이 발전하고 또 우주선이 발전해서 저 달나라까지 가는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내가 그를 의탁할 때 그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우왕좌왕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아무런 영혼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죽고 맙니다. 그게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비결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 찰나는 뭐 이거보다 더 짧다고 합니다. 75분의 1초. 1초가 똑딱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75분의 1이니까 얼마나 짧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천년은 인간의 밤의 한 경점인데 천년이 밤의 한 경점, 밤을 다섯 등분해가지고 그 다섯 등분 가운데 하나, 밤을 10시간으로 친다면 2시간, 천년이 2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70평생, 80평생 또는 100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이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하루살이와 똑같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루살이처럼 아침에 조금 나타나서 날아다니다가 저녁에 땅에 떨어져 죽고 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인생을 꽃에 비유하고 풀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과 같이,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메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곧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그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또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말하는데 이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아서 임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귀도 임자를 알아가지고 임자가 가라하면 가고 임자를 만나면 꼬리를 흔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아서 그분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삶,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하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장 1절로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사랑을 찾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오직 상대방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악하고 피를 흘리고 동성연애,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생숭배와 깽들과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의 모습을 지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사람은 감히 두려워서 내 마음에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야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 동침하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입니다. 알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남편인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잘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까지 압니다. 아내의 마음까지 모든 걸 다 압니다. 구체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바로 우리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만 압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그분께 예배 드리라는 하나님, 그래 나 예배 잘 들고 있어, 그게 아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사람들을 막 사랑하게 되었어. 이게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아십니다. 예수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거짓말만 한다면, 남을 자꾸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기만 한다면,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사람들을 욕한다면 그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므로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결국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제가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은 듣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어 주어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이 계명은 결국은 성경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근데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읽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66페이지 그 많은 성경을 어느 세월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필립 카츠라는 사람은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집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을 자기들의 그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번 돈으로 술을 먹고 방탕하고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에 걸려서 흥청망청 살아가다가 37살 때에 완전 빈털털이 가지고 어떤 허름한 모텔에서 몰골이 된 채로, 이 위스크병을 들고 있는 채로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인간은 믿음에 의해서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니고 그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속이지 말라 했으니 속이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 믿음으로 삶, 가는 삶,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 이익을 위한, 나를 위한 사랑, 그래서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강요해서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라,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자기만 만족을 얻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너를 위해서 나를 헌신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너의 발을 내가 씻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라. 상대방에게 너희의 헌신을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사람과 같이 살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물로 그를 바치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너희 인간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내 아들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그리고 그 성품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죠. 그저 인간의 에로스의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그가 잘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의 귀를 내 기도에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한 시간씩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옳고 그름을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다 없애버리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이 사망과 스올의 고통에서 건져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두손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이렇게 경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